자, 아가서 6장 8절 부분부터 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 8절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랑에 해당하는 이 솔로몬 왕에 관한 이제 묘사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이제 그 교회 혹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관계로 본다면, 이것이 이제 교리적으로는 어떻게 이게 분별이 되는 것이냐면, 신분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그러니까 이건 신부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볼 때, 교회는 하나의 처녀, 단수로 한 명의 처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명의 처녀인 거예요. 이게 이제 신부인데, 그럼 여기서 나머지는 뭐냐는 거죠. 왕비가 있고, 왕비는 이제 퀸즈 이렇게 돼 있고, 후궁, 칸큐바인즈, 후궁들이 있고, 그다음에 처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월진즈. 처녀들은 수도 없이 많다. 여기 처녀는 이랬지만 이게 이제 복수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신부인 처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그러면 누구에 해당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이제 바이블 빌리버들의 해석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하게 되는 그 어떤 구성원들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식에는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들러리들, 하객들,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물론 표현은 조금 다르죠. 뭐 왕비, 후궁, 처녀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은 좀 다르지만, 이온 시대를 거쳐서 온 시대를 통틀어서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모든 유형의 사람들을 지금 예표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시편 45편 9절에서 15절까지에도 이제 그이 어떤 결혼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왕의 귀한 여인들, 또 왕들의 딸들, 또 그녀의 동료 처녀들, 뭐 왕의 딸과 그녀의 동료 처녀들, 뭐 이런 식으로 그이 결혼식의 구성원들이 이제 여러 명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교리적으로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왕의 결혼식,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결혼식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구원받게 되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있게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제 어떤 분은 이것을 이제 7개의 그룹으로 좀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역사를 보시면 우리가 구약, 그냥 단순하게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 구약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시기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가 구약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가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란 말이에요. 그럼 구약도 시점이 있기 때문에 모세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럼 모세 이전의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담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율법 이전의 성도들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욥 같은 경우에도 욥 성경에 보면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 맞는데 율법하에 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율법 이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 하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율법 하라고 해도 또 둘로 나눠야 되는 게 율법 하에서 구원받은 유대인이 있는 것이고 이방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율법 하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집트 탈출해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 그다음에 왕조 시대를 거치고 포로기 시대 다 거치고 해가지고 이제 회복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의 사람들 그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한 부류에 또 속하고 또 하나는 이제 율법 하에서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4, 15절에 보면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들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건 지금 구약의 이제 그 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율법을 받지 않았던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하나의 독특한 그룹이 되는데 이 아까 나왔던 그 왕후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이 그룹에 이제 적합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 이제 그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그것이 이제 율법 하에서 이제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에 속했지만 이 하나님께로 와서 구원받는 사람의 모형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다시 재현되는 것은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되는 것이고 천년왕국 시대에는 모든 민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그 예도 또한 세바의 여왕이 이제 그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 부류가 나왔죠. 율법 이전에 구원받는 사람들. 율법 하에서 구원받는 유대인들, 율법 하에서 구원받는 이방인들 지금 세 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신약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죠. 이것은 이제 교회가 이제 여기 아까 여러 부류의 그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의 신부, 그러니까 단수로서 virgin이라고 표현되는 처녀, 한 처녀로 표현되는 나의 비둘기라고 아가서에서는 표현되는 그 신부가 이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부류는 대환란 시기 동안에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시기에. 여기서도 나눠지는 거예요. 대환란 시기에도 교회는 없습니다. 대환란 시기에는. 교회는 이미 휴거됐는데 그때 구원받는 유대인 그룹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구원받는 이방인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 시기에 구원받는 유대인들 이 부류가 이제 수를 셀 수 없는 처녀들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까 그 아가서 표현에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니 할 때 그 처녀들, virgins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는 그 처녀들이 이 대환란 시대에 구원받게 되는 유대인 성도들에 대한 묘사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환란 시대에 구원받는 이방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어떤 분이 자신의 교회에서는 대환란 시대에는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는데 성경에 어디 그런 구절이 있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서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은 이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14절에 보시면 그 13절에 이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요한이 전 모릅니다. 장로여, 당신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대환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난 시대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대환난 시기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은 아닌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이스라엘과 대조되는 다른 이방 민족들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다. 그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이 처녀 말고 한 처녀, 나의 비둘기라고 표현되는 한 처녀 말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의 이제 해당하는 사람 중에 이제 후궁이 있었습니다. concubines, 후궁. 그래서 이 후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 교사 중에서 몇몇 분이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후궁 또는 후처에 해당하는 예로 성경에서 드는 사람이 이제 그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처로 되어 있거든요. 하갈이.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이제 결혼, 한 사람의 어떤 결혼 얘기,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이것이 굉장히 그 교리적으로도 이렇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무리들은 이제 천년왕국 시기에 구원받는 성도들입니다. 천년왕국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류가 이제 여러 부류가 있죠. 물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교회는 이제 몸이 변화된 채로 이제 이 땅에 내려왔다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대환난 기간을 거치면서 구원받은 그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을 포함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 같이 들어갈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14만 4천 외에도,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회개한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양민족과 염소민족으로 나뉘었을 때, 그 양민족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지금 몸이 변화되지 않은 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마도 그 어떤 분들은 구약 성도들도 이때 다 같이 몸이 변화된 채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맞다고 저도 좀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다면 천년왕국 기간 내내 구약 또는 구약 이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디서 있어야 하는지가 좀 애매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모두 어쨌든 변화된 몸으로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천년왕국에는 몸이 변화된 사람들과, 그러니까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을 가진 성도들과 여전히 자녀도 낳고 결혼도 하고 또 병도 걸리기도 하고, 다만 이제 수명은 천년으로 늘어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제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이 다시 또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천년왕국의 끝부분에 보면은 또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 안에서 당연히 죄가 있고,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도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기에 구원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일곱 번째 그룹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모든 사람들 구원받는 이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구원받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그룹으로 나눌 때 이것에 대한 또 다른 묘사가 하나의 신부가 있고 뭐 후궁이 있고 왕비가 있고 또 들러리들이 있고 뭐 신랑의 친구들이 있고 우리 유대인의 결혼에 보게 되면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묘사들이 이제 이런 다양하게 구원받는 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모형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좀 넘어가서 10절서부터 이제 보시겠습니다.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하는 묘사지요. 아, 그래서 여기서는 10절의 경우에는 굉장히 교리적으로는 명확하죠. 아, 이건 교회에 대한 묘사구나 하는 게 굉장히 명확해요. 왜냐하면 이 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성경에서 교회가 달에 비유되거든요.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달에 이렇게 이제 달이 이제 교회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이라는 그 어떤 모티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면에서도 이제 교회의 그 모습이 이제 여기서 이제 있는데, 먼저는 아침같이 찬란하다. 예수님은 아침에 뜨는 해같이 오실 거라고 말라기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또 베드로 후서에서는 샛별같이 떠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 새벽 하늘에 가장 먼저 뜨는 그 어떤 별처럼, 가장 빛나는 별처럼, 또는 이제 새벽에 이제 아침이 되자마자 뜨는 해처럼 그렇게 묘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속한 신부인 교회는 아침같이 찬란하다 이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것이고, 달같이 아름답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달은 교회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달은 이제 밤을 주관하는 빛인데, 교리적으로 볼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세상은 밤이라 그랬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렇죠? 그 밤을 밝히고 있는 것이 달,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도 사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빛을 우리는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다. 그리고 또이 일식과 월식이라는 그 개념,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제 그 설명했잖아요. 이제 태양과 지구와 달 이렇게 배치되든지, 아니면 태양과 달과 지구가 배치되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세상으로부터 이제 교회가 받는 영향, 혹은 교회 부패 때문에 태양이 가려지는 영향, 뭐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이제 교회의 모습과 이제 아주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이 있다. 이 부분도 그앞 구절들에서 우리가 다루었었죠.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갈 때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올라가지만, 7년 후에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때는 군대로 내려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 군대가 굉장히 두려운 군대, 테러블한 군대로 내려온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앞절에서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넘어가시고, 자,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7장은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칭찬하고 이제 자랑하는 그러한 묘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 표현들은 좀 굉장히 그 성적인 표현들이 이렇게 이제 성경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서는 이제 일부 표현들만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1절에서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통치자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통치자의 딸, 오 통치자의 딸아.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통치자의 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요 부분은 좀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왜 통치자의 딸이라고 부르지? 그러면은 이 술람미 여인의 아버지가 통치자라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할 때에는 술람미 여인은 지금 포도원 을 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통치자의 딸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지금 여기 아가서에서 통치자는 솔로몬 왕인데 그러면은 솔로몬 왕의 딸로 묘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워크만 형제님 같은 경우는 이 아가서에서 이 나오는 여인이 하나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묘사되는 여인이 한 명이 아니다. 최소한 세 명이고 어쩌면 네 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이제 그 이 여인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나오는 것이고 5장 2절에서 7절까지가 이제 대환난기의 유대인을 예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이 여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7, 8장에서 이제 세 번째 여인이 등장하는 것이고, 이제 8장, 8, 9절에서는 또 다른 여인이 하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작은 누이라고 표현되는 그 여자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예요. 작은 누이.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 정도만 이제 우리가 그냥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 아가서에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셋 또는 네 종류의 다른 여자가 이제 등장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것은 이제 신랑의 칭찬에 대해서 신부가 화답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야말로 결혼 생활에 대한 그러니까 완전한 결혼에 대한 묘사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신부 입장에서 볼 때 이 어떤 그 소속과 또 어떤 그 관심의 초점 이런 것들이 서로가 이제 완전하게 이제 일치하는 그런 것을 묘사한 것인데 그러니까 완전한 결혼에 대한 묘사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세 번 반복된다고 했어요. 2장 16절, 6장 3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이제 하는 그분은 또 나의 것이다 하는 게 이렇게 세 번이 반복됩니다. 근데 첫 번째 2장에서 할 때는 순서가 좀 바뀌어 있다 그랬죠.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는 그분의 것이다. 이게 뒷부분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해석할 때 아, 이 여인이 이제 사랑이 계속해서 이제 성숙해 갈수록 이제 자기를 먼저 앞세우지 않고 이 신랑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간다. 그러니까 사랑이 성숙해 간다. 그런 모습으로 해석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인 우리 이 사람들 간의 결혼 관계이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 관계이든지 이것은 정말 완벽한 결혼을 묘사하는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소유됐다는 것과 또 서로를 열망한다는 것. 그러니까 소유가 됐다는 것은 서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편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다른 여자들과 나누고 또는 아내를 다른 남자들과 나눈다. 이것은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폐륜들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관계, 이게 그러니까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소유된 관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그 완전한 관계를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열망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 도다. 남편의 열망이 아내를 향하는 도다. 그런 의미잖아요. 사실, 이브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또 아담에게 또 이브에게 또 땅에게 이렇게 이제 어떤 저주를 하실 때 이브 여자에게는 어떻게 저주하셨었냐면 너의 열망이 남편에게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지금 바뀌어 있냐면 남편의 열망이 아내에게 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그 세상에서의 그 저주 일종의 저주가 완전히 풀려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 그 이 신랑이 남자가 그 온전한 열망을 여자에게 주는 이제 그러한 관계로 바뀌어 있는 그러니까 완전한 결혼에 대한 그 묘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물리적인 우리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사실 뭐 서로가 그 이제 외도하지 않고 서로가 이렇게 소유됨이 분명하다. 남편은 아내의 소유고 아내는 남편의 소유가 분명하다 하더라도 사실 열망이 빠지면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선 그것도 또 껍데기 결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어떤 열망, 열정 이것이 빠져버렸다. 아무것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관계로 그냥 필요에 의해서만 그냥 유지되는 그 결혼 요즘 굉장히 정말 불행한 거죠. 혹시라도 이제 우리 중에 결혼 관계에서 우리는 열망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나 서로를 향한 열망이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좀 이게 부족하다 싶으신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 가정을 지키고 어쨌든 이 껍데기뿐만인 가정이 아니라 정말 정상적인 가정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열망들이 서로 이렇게 좀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부족하다 생각이 되시면 그걸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시고 거기 11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가 들로 나가 여러 마을에서 유숙하사이다. 이제 이곳은 이제 그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제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교리적인 그런 것보다도 여기서는 이제 좀 주목해 보고 싶은 표현이 들과 마을이라는 그 단어 두 개를 썼다는 부분입니다. 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없습니다. 좀 황량하지요. 마을은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도 많고 화려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지금 들로 가든 마을로 가든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 어디에 있든지 그냥 서로 좋은 거죠. 어디에 있든지. 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듯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어떤 이게 우리가 들판에 있게 되든지 아니면 마을에 있게 되든지 그 사랑이 온전히 유지되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이 8장은 이제 제가 이제 자주 언급하는 이 그 피터 와크만 형제님에 의하면 아가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도무지 모르겠는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8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저도 이렇게 봐도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봐도 전부가 각자가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다 이렇게 크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 신랑과 신부의 정체를 모르겠다. 이제 이 라크만 형제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1번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오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빤 내 형제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지금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 형제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사실 교회 이제 그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보던 구도로 따지면 신부는 교회고 신랑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볼 때에 성도와 예수님은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교리적으로 볼 때 형제 사이인데 여기에 보면 형제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형제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미 형제인데 교리적으로 볼 때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 여자는 지금까지 본 여자와는 또 다른 여자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몇 가지 표현만 보면, 자,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숯은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수치니라.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자기 집 재산을 다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표현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좀 하셨으면.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이 표현은 또 많이 익숙한 이제 그런 표현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 부분만 좀 살펴보면 지금 신랑이 신부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도장같이 네 마음에 새겨라. 두 번째, 나를 도장같이 네 팔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마음에 새기는 도장, 그것은 내적인 도장이죠. 그런데 마음에 새기는 도장만 새겨놓으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물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팔에 새기는 도장은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마음과 팔 모두에, 그러니까 내적인 도장과 외적인 도장 모두를 새겨라,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과 행실에 있어서 모두 이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라면 죽음 외에는 그 결혼을 갈라놓을 수 없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이제 보는 것이고, 질투에 대해서는 이 정상적인 사랑의 정상적인 질투는 좋은 것이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투에도 종류가 있는데 정상적인 질투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질투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출애굽기 20장 4,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에서 두 번을 말씀하시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를 동반하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질투에 대한 묘사가 지금 숯과 관련이 있습니다.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숯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지옥에 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몰몬이나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그 하나님의 질투를 보여주는 것이 불붙은 숯, 곧 지옥 혹은 영원한 불호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사랑은 많은 물도 이제 끄지 못한다. 홍수라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그 들판과 마을 이제 그런 거 얘기했듯이 어떤 환경, 사랑은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이제 구절에 가서 보면은 8장 14절에 13절서부터 보시면 봉산들의 거하는 이여 벗들이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나니 나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하소서.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당신은 향신료들의 산들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젊은 사슴과도 같이 되시옵소서. 요 노루와 젊은 사슴, 이거 재림과 관계된 구절이라는 거 지난번에 앞에서 봤었죠. 그런데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이렇게 지금 마지막이 끝난단 말이죠. 야가서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끝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맨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나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 그야말로 아주 마지막 절은 아니지만 22장 20절에 보시면 거의 끝부분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서두르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여기 아가서가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그 뒷부분은 재림에 관한 묘사고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명백히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도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 어떤 책보다도 교회에 관한 많은 빛을 주고 있다. 이 아가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오케이.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이제 오늘로 끝내고 다음 주부터 이제 이사야서를 들어가겠는데요. 아가서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어렵고 저도 당연히 굉장히 어렵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것을 적용한다 그래도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은 그러면서도 또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교리적으로 명백한 부분들도 너무나 많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렵다 이제 하는 책이었습니다. 예. 오케이.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그 아가서를 이렇게 이제 쭉 보았는데 저희로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좀 더 명쾌하게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고 좀 의아한 생각을 이제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세대를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사는 수많은 세대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사람들 전체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읽을 때에 이해될 수 있는 것과 두 번 혹은 백 번을 읽을 때에 이해되는 것 혹은 백 번 이상을 읽어도 이 땅에서는 여전히 이해하기에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책에 섞어 놓으신 것을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들을 우리 안에 간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님을 사모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